오늘은 불가능한 인간 또 끝까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한 권의 책의 내용들이 마치 모자이크 같을 때가 많습니다. 모자이크들은 가까이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고 또 멀리서 전체를 보았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알 수 있듯이 성경도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 부분을 보고 모자이크 보면 그렇잖아. 붉은 빨간색이면 야 이게 빨간색이야 이렇게 쳐다보지만 멀리서 보면 구두거든요. 빨간색이라고 말하면 참 맞는데 그게 구두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로 부분적으로 적응하면 나중에 안 맞을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체의 말씀의 복음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은 수십 번을 읽어도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사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자손이 시므온 자손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쭉 읽어도 왜 유다가 시므온 자손을 데리고 가서 그럴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왜 꼭 데려가야 될까? 이 시므온이 행하는 모습을 성경에 쭉 보면 그 시므온이 할례를 시켜서 물론 상대방이 잘못을 했지만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영적 상태가 그래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 형제를 범했어. 그러면 내 여동생을 내 자매를 범했어. 그럼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내 남 여동생을 범했으니 너희가 장가들게 하려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럼 할례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가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어떤 거죠? 구원의 징표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시므온은 구원의 표시인 할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악용해서 살인을 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요새는 기독교가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내가 착하다는 표시였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기를 이렇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번에 신방하면서 여러분 드렸어요. 제가 메시지를 쭉 하면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말했더니 오늘 다른 교회에서 쭉 다니다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교회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마치 그런 모습. 그게 꼭 비단 그런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줄 여러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도저히 그래서 우리 기업과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축복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유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정복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 좀 어렵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또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잘 모르면 여러분 사사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훌륭한 사사를 모든 사사는 훌륭하다 완벽하다 이 말이 아니죠.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사가 있는가 하며 그냥 뭐냐면 짧게 몇 줄 나왔어요. 누구 사사가 있었는데 아들을 30을 아들은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30년 동안 아들을 30명 낳고 죽었더라. 몇 줄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그냥 천명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관계없이 문제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유명무실하죠. 그런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중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전쟁에 일어나서 우리 고향으로 갈 건데 거기서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과 돌아오다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자기의 딸이었어요.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떤 분은 이건 상징이다 그러면서 막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막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인신제사의 문화가 막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혼합이 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종교가 혼합돼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입다는. 왜? 그때 이방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그 삶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자기 딸을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 참 좋은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 이거 이상하다. 그래 성경 덮어. 성경 찢어. 교회 안 다녀.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싫고 주일 성수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11일째 하기 싫고 술 담배 끊기 싫고 주일날 롤러도 가고 싶은데 너무 은혜로운 본문을 발견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성경 본문을 발견했어. 은혜로 탁 붙잡고 그 축복된 메시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그 악하고 사단에게 속은 그 모습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수, 잘못,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리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그런 걸 굉장히 틀리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건 자기를 죽여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사람 만나면 당신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복음 하나 깨달았어. 그거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정말로 그 사람과 개인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지 않겠죠. 겸손하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죠.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은 우리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피 흘려서 다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주님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어리석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미숙한 거 하지 말했어.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캠프도 안 하고 다락방 안 가. 준비. 준비하다가 여러분 100세 맞으셔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데서 부딪히다가 또 시행착오 하고 다시 도전하고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야죠. 그거는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오해하는 부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잘 배워서 확신하고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이 목회자들에게 여쭤보고 또 목회자들이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아는 척해서도 안 되거든요. 겸손하게 배우고 너는 읽는 것에 착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목회자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안 해. 예,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 공부도 끝났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읽는 것에 착념하라고.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거, 읽는 거. 예. 그래서 복음을 더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나가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는 거지 여러분 공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정복할 일, 전문성 키워야 할 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내용도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내용을 이 사사기의 내용을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것 같고 왜 저 뒤에 가보면요. 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19장 20장 21장에 제사장 레위인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분이 첩을 얻었어. 근데 첩이 음란하게 도망갔어요. 근데 이 음행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갖고 친정으로 갔는데 이 제사장이 이 첩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본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내용은 없어요. 본처에 더 잘했겠죠. 그래서 그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하루가 이제 3일 지났단 말이에요. 4일째 됐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여기다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루 지나고 또 그 다음날 가려고 그러는데 또 좀 더 있어라. 또 하루 지나고 3일 지나는 아니 며칠 동안 그래. 왜 그랬겠어요? 계속 눈치가 없어. 3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녁에 챙겨서 도망 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돈 달라 이거죠. 그러죠. 그때는 지참금 있잖아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눈치도 없이 이제 눈치챘겠죠. 아 이게 뭔가 뜯어내려고 그러는구나. 도망가야지. 그래서 3일 지나고 갔는데 어떤 동네를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저녁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 거기에는 깡패들이 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 자기 베냐민 지파도 아니야. 거기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좀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레도 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 두 딸이 있고 또 이 첩이 있으니 이 사람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첩을 줬어. 그게 이 너무 심한 폭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 여인이 이 첩이 오면서 집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그 시체를 잘라서 11개의 지파로 다 보내면서 이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회개해라.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냥 과거에 원리스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제사장이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원리스가 안 돼. 근데 나쁜 짓을 하고 반대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이런 데는 원리스가 잘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 그럼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으니 이거지 않아요. 또 거짓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지파를 거의 베냐민 지파를 몰살을 시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1장에는 하나님 앞에 또 제사지만 회개를 해요. 이 열지파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남아있는 그 아내를 줘서 이 지파 하나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우리의 딸들을 다 줘서 지파를 다시 살려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쪽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엎이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땐 정말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레위 지파의 사건이 나온, 베냐민 지파, 레위 사라 세사장이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 완전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인물이 사무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정리했을까요? 그 뭐냐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실. 자, 봐라. 사사들이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겸했던 사사들도 이랬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은 더 할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이제 사무엘도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는데 그러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미스바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왜 그러느냐? 베냐민 지파에게는 다 빚이 졌어. 그러면 우리 지파의 왕세, 우리 지파의 왕을 세워야지 다 그럴 수 있는데 저 베냐민 좀 막내인데 왜 저기에 세워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빚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울이 외모적으로는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로 근데 사무엘도 헷갈릴 정도로 멋진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인간 사사, 인간 왕은 그들을 구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모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걸 보면 참 성경이 너무너무 결론을 내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사기의 책은 그 이름부터 좀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재판장, 판관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하는 내용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사기에서는요, 12가지 문제에 빠져 재앙과 저주의 올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면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뭐 전쟁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방도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사사기 못지 않습니다. 다 복잡해. 더 복잡해. 네. 더 문제도 많고 더 헷갈리는 것도 많고 더 앞뒤가 안 맞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요. 정말 이상한 상관도 너무 많고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의 생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행동하고 그러거든요. 사사하고 엇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힘센 사사가 누구죠? 그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사기를 잘 아는 척하는데 거의 잘 몰라요. 사사기를. 삼손. 근데 삼손이 어느 날 자기 이웃 동네에 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사자를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심심하게 사자를, 그러니까 힘이 좀 남아 돌아갔는데 사자를 때려 죽였어. 그리고 갔다 오다 보니까 입에, 다음에 보니까 입에 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떠다가 이제 부모님에게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갔는데,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낸 수수께끼를, 수수께끼를 낼 건데 이걸 맞추면 너희들에게 의복 30벌을 죽일 거고 안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꺼냈다고. 그래서, 아니, 말이 됩니까? 자기만 아는 자기가 때려 죽이고 꿀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 동네 사람이니까 꼬셔가지고, 오빠, 너 친구 꼬셔가지고 알아냈어. 그러니까 들통났잖아요. 그 이겼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또 자기 것도 아니야. 때려 죽여가지고 의복을 뺏어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 그러면 열나거든. 그러니까 이야기 안 거야. 저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우리 여자에게서 이걸 들통났다. 열나가지고 또 복수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 자기 것 말 꺼내. 언제 우리가 꼬주라고 그랬냐고요. 자기가 꺼내가지고.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때려 죽이고, 죽어, 자기가 또 죽.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황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 도지사가, 우리 시장이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그러셔요. 그런 사사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헷갈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삼손 같은 우리 지도자를 주옵소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또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드보라 이름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한 줄은 잘 모르는데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드보라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너무 소심하시고 용기가 없어. 그런데 이 여자의 이 드보라가 힘을 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 뭐냐면 연약한 우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20년 동안 괴로움을 그 적은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 이길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이 바로 드보라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사라는 이 직책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사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3명이라고도 하고 12명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는데 자기가 사사 돼가지고 그래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쿠데타에서 대통령 돼도 다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쳐주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이죠. 우리가.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지켜주고 적들을 물리치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치적 지도자는 그랬지만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왔을 때 우리의 사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흑암, 사탄의 세력, 재앙,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구약하고 다르다니까요. 신약의 주님은 좀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은 바로 때렸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 건망증이 좀, 바로 안 때려요. 오히려 저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복주세요. 건망증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하면 더 때립니까? 막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 이유 없이 쳐맞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학교에서도요. 아 선생님들에게 이유 없는 1년이면 꼭 그 대빗자루 있잖아요. 두세 개는 부러졌어요. 선생님이 집에서 아마 사모님하고 싸우면 열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두들겨 패는 선생님 많았습니다. 요새는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돼. 은혜의 시대. 그리고 부모님이 보시는, 아,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려운 세대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섭고, 크니까 자식들이 무섭고. 어떤 분이 과거에는 시어머니 살이 하다가 이제는 며느리 살이 하시고, 이게 불쌍한 낀 세대에 불쌍하다고요. 복음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구약시대 은혜가 없는 떨어진 그 세대에는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때리셨다니까요. 지금은 뭐냐? 오히려 여러분이 잘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실수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히려 더 보살펴주시고, 더 응답도 주시는 줄, 예, 보너스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맞는 분이 있어요. 신분을 안 바꾸신 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신분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좀 잘못해도요,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더 잘해주셔요. 왜? 망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21장으로 된 이거는 약 3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사사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300년 중이 좀 넘는 세월인데, 사무엘, 또 다윗, 사울, 다윗 왕이 나오기 약 50년 전까지의 정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사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정 시대에 시작한 인물이잖아요. 그분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사기를 정리했다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서론을 했습니다. 본론님.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요, 우리들은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나 누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난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걸 고쳐라, 저것을 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요, 전쟁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런 피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쟁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는 전쟁 안 했습니까? 우리 남북 간에 지금 상태도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저희 아버님도 19살에 북한에서 피난 왔어요. 우리도 전쟁 시대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엄청난 전쟁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마음도 속이 전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도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정말 고욕을 겪고 있을 거예요.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을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내적인 상태, 가정도, 사업도,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영토와 재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다가 쫓아내지 않더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 나쁜 습관, 영적인 거, 어떤 언어적인 거, 여러 가지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SNS에 보면 우리 저기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부터 내가 욕 안 할 거야. 욕 안 하면 나 욕하면 나 때려줘.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희도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저희 때도 그랬어요. 두 마디 하면 세 마디가 욕이에요. 그러면 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요. 그래. 지금 그 친구들만 지금도 비슷해요. 내가 하면 야 너희들은 아버지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고등학교 똑같이 쌍소리를 비슷하게 하니 좀 언어 순화 좀 해라. 그리고 지금 하더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면 다른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언어순화 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중독,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성격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쫓겨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당장 안 될 것 같지만요. 세월이 지나면 저도 성도들도 쭉 보면은요 거듭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상당히 이렇게 교회 신방을 쭉 하자 과거도 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조금씩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대폭발할 줄 믿습니다. 예. 혈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폭발, 응답의 대폭발.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거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고기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요. 세상 중 물질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뺏어갈 영적인 걸 위해서 육적인 걸 뺏어갈 때 많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메마르게 하실 때 많아요. 목마르게 하실 때 많아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주자도 다양한 주가 많은데요. 참 있을 때도 있고 거짓 있을 때도 있고 뭣도 있고 오비도 있고 뭐도 있고 패스퍼도 있고 썸씽 스페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마페도 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보급과였어요. 그 양주 나눠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술은 전혀 못하는데 이름은 많이 알았어. 지금 잊어버렸어. 많아요. 세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에게 제사를 가시하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매로 때릴 정도로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지도자가 좀 안 보이면은요 바로 악을 행하던 저희도 많은 정말 많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함께 지내고 양육하고 그랬는데요. 제 눈에 안 보이면 꼭 이상한 짓을 요놈들이 해요. 그래요.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놈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참사랑교회 성도도 그런 줄 믿습니다. 목사님 눈에 자주 안 보이고 목사님하고 대화 안 하고 교회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은요.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에 친해지고 목사님과 친해지고 가까이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 눈 착착서 피해 다니면은요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피해 다니면 선생님 피해 다니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왕들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한 죄악된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조상의 흐름까지 이 문화까지 다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틀 업무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그 나쁜 성격들과 그런 부분들이 육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타락방,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의 사사라니까요. 가까이 해야 돼요. 포럼을 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성교도 가고 함께 여러분 포럼도 하고 함께 말씀 운동하고 지교회도 하고 그러셔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사명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치유되고 사명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현장에 은혜 받는 현장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분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고 그 다락방 지교에 가세요. 그 나무 구역도 그 구역에 가세요. 쫓아다니세요. 물어보세요. 포럼 하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8절에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치유하고 형제들의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죠. 질서고.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사사기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부모요, 참선생님이시요, 참된 목자이고 참된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는 존재죠.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 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도움이 되는 거 마이너스, 상처 주는 거 마이너스 그러면 제로예요. 마이너스 안 되면 거의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 그 직장 상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지 제가 보면 야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주는 거 또 은혜 주는 거 또 힘들게 만드는 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러분 제로예요. 목회자 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중에서 여러분 은혜 되는 것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크게. 오히려 살려세요. 기도원이라는 그 사사들 몇몇, 물론 정상적인 부부는 참 사랑도 하는 그런 훌륭한 부분도 있죠. 많은 부분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도 훌륭한 분도 있죠.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다 좋게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뭐 비판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상처가 되고 분열만 일으킬 뿐이에요. 인간대로는 온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점만 여러분 본받고 나쁜 부분은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라는 이 친구도 그때 미디안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아니, 농사를 지금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기도원아 이 민족을 구해라. 그런데 몰래 혼자 먹어서 방방 찧어가지고 나 먹고 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기도원아 민족을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농사 지으면 뺏기고 농사 뺏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너가 가서 이 민족을 구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양털을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 거기에 이슬이 새벽에 그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양털을 집어다 짜니까 거기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다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 기적을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대단하고 뭐 전쟁 기도원의 용사이 그러지만은요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방아 찧어가지고 혼자 먹고 살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쪼잡한 인간이에요. 믿음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들하니까요. 훌륭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부분적으로는. 입다도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출신 성분 자체가 이 사람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불러다가 처음 쫓아내놓고 길러와. 우선 본처에서 자녀가 나니까 너는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너 나가. 그러다가 가서 깡패의 집단을 해가지고 이 입다가 팀을 잘 짰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줄 저거는 저 힘센 전신에 문신한 저 입다 제 깡패의 힘을 불러들인 거야. 그리고 이랬단 말이야.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입니다. 입다가 그런 출신 성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가 뭐 딸도 번제로 드리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만 세지 멍청해서 눈까지 뽑혀야지만 정신 차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한 장관도 나오고 그러한 지도자들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 여기서 깨달아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짝사랑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혹시 부모님이 자녀를 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율법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맞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최근에 그렇잖아요. 몇십 년 전에 땅도 회복시켜 주셨고 민족도 회복시켜 나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복음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치유와 삶의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진정한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지도자로 왕으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정확하게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신분 세탁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요 마귀의 자녀면은요 재앙 저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더 돌봐 주시고 오히려 선물도 주신다니까요. 왜? 내 자녀니까. 할렐루야. 내 자녀니까 포기 안 하셔요. 정상적인 부모는 포기 안 하셔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이거 준다니까.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 용서한다니까요. 2절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하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를 정말 받았다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느냐면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2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게 이르니 7번씩이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490번 세다가 용서하고 확 복수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완벽한 77에 49, 490번은 용서해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란 말이에요. 왜?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1만 단트 빚진 자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많았지만 반성하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용기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도 나 끝까지 이 문제를요 남 탓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절대 갱신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억울한 일이라고 이갈리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으셔서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정말 잘못한 것은 마음속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훌륭한 민족이에요. 10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벌 주려면 벌 주고 나 잘못했으니까 때리려면 때리세요. 이런 말이에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또 부모님들 앞에서나 선생님들 앞에서나 상관들 앞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결국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죽으려 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도 나라도 국가도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사상을 가지고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상 법이 아니라 세상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의 복음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237개국까지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세 가지 결론의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치유 서밋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더욱더 깊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저희들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참된 치유를 받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